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터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 모든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들이 길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읽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또 물어보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 세베대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왕위에 앉으실 터인데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에 내 아들 둘을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바람에 제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다투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3년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지금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누가 더 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의 다툼과 시비의 요인 아닙니까? 어릴 때 애들이 병정놀음을 하죠. 병정놀이를 합니다. 병정놀이 하면 누가든지 다 대장하고 싶죠. 또 여자애들은 뭐 소꿉놀이도 하죠. 소꿉놀이를 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잘안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살림살이 그 자그마한 그 장난감으로 된 살림살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그게 어린애들 놀이 아닙니까? 그 남자애들은 평생 병정놀이하고 어쩌면 여자애들도 일생 동안 소꿉놀이 하는 것을 그걸 그냥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 어른이라고 하지만 다 컸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남자들은 평생 병정놀이 하는 거고 여자들은 평생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면 만약에 어린 채로 미숙한 채로 그냥 있으면은 어린애들은 남자애들은 그냥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그거 그냥 평생 가지고 하는 거고 여자들은 그냥 살림살이 누가 좀더 좋은 거 가지고 있냐 누가 더새거 가지고 있나 누가 더 효능이 좋은 거 가지고 있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때 살아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가진 거 뺏어와서 내가 더 힘이 세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남 것도 가져와서 내 살림이 많아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넌 제로섬 게임 내지는 윈윈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게 어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윈윈 게임을 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정말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서 더 이상 이제 남의 것 뺏어서 내가 더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내가 더 올라가고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 되는 건데, 이 지금 제자라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이 자들이 여전히 너보다는 내가 더 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도 제대로 아니고,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아직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보면서 애들 앞에서 애들을 세워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미숙한 아이들한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childish한 것 같고 childlike한 것 같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childish하다 같은 건애 같다, 철없다, 철부지다 이런 거라면 철이 안든 것, 미숙한 거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무고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연약한 탓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아이 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까? 예?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이 말이죠. 회개하다는 뜻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담겼어요. 회개하다는 것도 가던 방향을 돌이켜야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돌이켜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싸우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의존적이고 누군가에게 솔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높일 줄 모르는 것. 어린아이가 뭐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지금 이말 듣고 어린아이도 다 천국 가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악한 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자기를 낮추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를 높이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면은, 교만이라면은 내가 나를 낮춰야 하는 이 겸손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끼리 있으면 뭐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교만한 자들끼리 있으면은 안 다툴 일이 없죠. 모든 일이 다 다툼거리죠. 그러니 어른들이란 존재는 교만해져서 사실은 어린아이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밥만 먹으면 다투는 일이 무슨 삶의 일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크다는 문제를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부터 일찍 말씀해 주셨는데 5장 19절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것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누가 진실로 큰 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자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놓고 5절, 6절, 7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 보면 지금 애를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것도 그 당시로서는 참 충격적인 그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이 여성 지위도 뭐 지위라 할 것도 없었지만은 어린아이들도 그저 뭐냥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 아이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무슨 전쟁이 나도 승전을 기원하면서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무슨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대접하는 게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이런 말을 굉장히 우리는 뭐 쉽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 내지는 충격적인 비유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심히 받아들여서 그렇지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작은 사람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소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그렇게 업수이 여기는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잘못 길로 인도하면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옛날에 이게 이 시신을 또 수습 못하는 게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 중에 전사를 하더라도 시신은 찾아서 수습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려서 죽이는 것은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시신도 못 찾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비유를 들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어린애 하나를 이렇게 잘못 길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너는 연자 맷돌 메고 목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런 설교했으면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당신들 말씀대로 안 살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 누가 듣기는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 보십시오. 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좀 불편할 정도의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의 틀을 그런 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예요. 너희들 지금 3년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고도 지금도 누가 크다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어려도 분수가 있지 이런 지금 뭐 이렇게 마음이에요. 정말 애들이랑 어떻습니까? 가뭄에 뭐 어른들은 배고파 죽고 아이들은 배불러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뭐 본인 하나 배고픈 걸 가지고 뭐 집에는 쌀이 떨어졌냐 어쩐지는 모르고 그냥 졸라 대는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미숙함이란 얼마나 주위에 불편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더라도 그렇게 서로 다투고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지극히 못난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제법 괜찮은 어린아이들은 안 다투고 잘 지내고 잘 놀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른 되었다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사는 게 없어요. 아니 애들이야 뭐 병정놀이 하다가 집에서 부르면 얼른 또 걷어 치우고 가죠. 소꿉놀이 하다가도 뭐 다 내다 버리고 가죠. 어른들은 그 병정놀이 그 소꿉장난을 죽을 때까지 하고 있으니 그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사는 것보다 장애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것처럼 살면서 결국 천국도 못 갈 바에야 그렇게 사는 게 뭐니 그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이게 귀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업수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사람도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업신여기거나 작은 자라고 뭐 멸시하거나 없다고 그 사람을 경멸하게 되면 천사가 가서 다 일러바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타락의 근원이 뭡니까? 교만해진 거거든요.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말 거야. 선악과 내가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만의 길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란 구원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절에 승려들만 그래도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새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 나온 기도문 책이 있어요. 한번 보면 뭔지 무슨 기도문인지 한 몇 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중에 달라이라마가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보다도 낮게 나를 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낮게 평생 산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이 좋은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도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가 확인되었다면 그날 이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이후로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기도가 제대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작은 소자 하나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게 하시고 주님 뵙듯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동일한 이 비유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뭐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 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연이어 계속되지만 그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데 대한 기쁨을 주로 포커싱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마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서는 안 된다.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거나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작은 자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크기를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그냥 기회를 잡아서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철이 없이 철부지가 되어서 서로 주먹질하고 다투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애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떠나랴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치리에 관한 얘기를 다시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15절 이하를 쭉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네 단계가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 또 어떤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하거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우선 그 사람과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주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서 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습니까? 섭섭한 게 있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우선 단 둘이서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기도하고 주님 담대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담대히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서 그 사람과 단 둘이 조용히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태도를 고치지 않아. 그러면은 예? 뭐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 둘이서 얘기했는데 태도를 고쳤다면은 그 형제를 하나 얻은 거란 말이에요. 불편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형제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만일 안 되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법정 이 증인의 숫자가 둘이 있어야 증인이 되니까 이미 이 사람하고 둘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안 고쳐지면은 한 사람 두 사람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같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다가 무슨 해를 끼쳤다.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우선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사람이 가서 너는 그 태도를 회개하고 고쳐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교회 전체에 온 회중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다 알아야 될 사안이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속된 말로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교회 헌금에 손을 댔다. 그러면 헌금에 손댄 걸 아는 무슨 개수위원들끼리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뭐 두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만약 그걸 뭐 변제를 안 한다든지 회개를 안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 교회 전체가 아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의를 해야죠. 그래서 교회 말도 안 듣는다.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정말 나온다면 그건 그러면 이방인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에 사람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한 것이 교회 태도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걸 고쳐야 할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서 이 지금 말씀은 말이죠. 기도에 관한 예의가 아니라 교회 치리에 관한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들려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하리라 할 때 뭐 기도에 같이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예수님께서 지금 두세 사람이 교회를 바로잡 그 형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형제를 돌이키기 위하여 돌이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다. 이게 지금 본래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풀고자 할 때 그렇게 풀도록 해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메이면은 그게 여기 땅에서 메이면은 뭐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합심해서 그걸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그게 풀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금 맥락이나 뜻은 의미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와 관련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며 그렇게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치리하고 또 그런 교회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지금은 그 얘기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교회 안에 정말 뭐 형제요 자매인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흥자를 다투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일어나는 문제를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한마음으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는 원칙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나으냐 이런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가 서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온전치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을 지켜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 되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항상 낫다는 입장에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모습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로부터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까닭은 딱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섬길 수 없는 섬김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세상과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극한 겸손이 서로를 섬기는 능력임을 보게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낮아지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 힘겨워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겸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책감이나 자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리이오니 주님 오늘 기도 끝에 일어나는 자리가 비록 겸손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피차가 피차에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자랑하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자랑과 그 교만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자 끝까지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본성상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교만을 끊고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겸손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